여러분들 그 학창 시절 때 공부하는 거 좋아하셨어요? 나는 공부가 정말 재밌었다. 재밌었는데 남들 눈 보기가 그래서 손을 못 올리시는 거죠. 이 실리콘밸리에는 그래도 굉장히 학력들도 높으시고 공부 꽤나 하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 그래도 공부는 싫으셨던 거예요? 어떤 거예요? 학교 가는 거는 어떠셨어요? 네, 공부는 싫었죠. 학교 가는 건 좋아했다. 학교 가는 거 좋아하셨어요, 박명수 선생님? 예. 네. 그 우리 애들도요. 요번에 이제 연휴를 보냈는데 이제 학교를 내일 가야 되니까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공부하는 것도 싫어하고 학교 가는 것도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 공부 좋아하는 사람 또 학교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처럼. 그럼 여러분 직장은 어떠세요? 내일 직장 가셔야 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직장도 별로죠. 그럼 집안일은요? 집안일은요? 여기 대부분 집안일 여자분들이 대체로 하시는데 집안일은 어떠세요? 직장은 퇴근이라도 있지. 이 집안일은 출근은 있는 것 같은데 퇴근이 없잖아요. 뭐 그렇게들 우스갯소리들을 하시더라고요. 이 집안일도 참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드물지만 학교 가는 거, 공부하는 거, 직장 가는 거, 집안일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주위에 드물지만 그런 사람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근데 왜 그런 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왜 좋아할까요? 대부분 이렇게 물어보면 왜 그런 일들을 좋아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 재미가 있어서, 의미가 있어서, 아니면은 뭔가 내 인생에 목표가 있어서 라고 대답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대답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저는 동기부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재미있거나 의미있거나 목표가 있다는 건 모두 동기부여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나는 재미있어서 해. 의미있어서 해. 목표가 있어서 해. 이 모든 걸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나는 동기부여가 되어 있어. 이런 뜻입니다. 동기부여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이런 뜻이더라고요. 어떤 이유와 자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행동을 하기에 충분한 자극과 이유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내가 용돈 줄 테니까 거실 청소 좀 해. 그럼 애들이 합니다. 그리고 야, 네 방 어지러운데 아빠가 용돈 줄 테니까 청소 좀 해. 지방 지가 청소하라는데도 용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애들이 움직입니다. 자, 숙제 다 하면 그리고 독서 다 하면 한 시간 게임 할 수 있게 해줄게. 그렇게 하면 애들이요 금방 숙제를 합니다. 어른이 되면요 조금 동기부여되는 것들이 조금 달라지긴 하죠. 예를 들어서 가족을 위해서 혹은 내 친구를 위해서 혹은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나는 이걸 꼭 해내야만 해.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나는 이 일을 열심히 할 거야. 그래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동기부여가 계속 잘 유지가 되던가요? 어떠세요? 동기부여가 한번 딱 됐어요. 그럼 그게 계속 이어집니까? 유지가 됩니까?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주위의 상황이나 환경이 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가기도 해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져서 동기부여가 돼서 처음에 시작은 잘했지만은 유지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때때로는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는데 내가 의지했고 내가 믿었던 사람들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직장일도 마찬가지고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동기부여가 아무리 잘 됐다 할지라도 내가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어쩌면 내 자신에게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스스로조차도 믿을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결심을 했는데 그 결심이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나 스스로 동기부여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질문을 하죠. 내가 이걸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꼭 이렇게만 이렇게 해야만 하나? 그런 질문들 때문에 내 스스로에게 그러한 의심적인 그런 질문을 하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됐다 할지라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지도자를 꼽으라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꼽으십니까? 아마도 모세가 아닐까 싶어요. 모세. 여러 지도자들이 있지만 모세라 하면은 아마 이의가 없으실 줄로 압니다. 애굽의 왕자로 40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고 또 그리고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가면서 120년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겪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모세. 여러분 모세를 그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 지상에 있는 어떠한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승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온유함이라는 히브리 말의 원래 뜻을 살펴보면은 많은 괴로움을 겪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온유해지려면요 많은 괴로움과 문제들을 닥쳐봐야 온유해질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근데 모세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일명 모세오경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바로 모세죠. 모세. 모세가 그 다섯 권의 책을 썼습니다. 저는 미국 올 때 미국 대사관에서 그 인터뷰를 하는데요. 그 심사관이 막 이렇게 저렇게 서류를 막 보더니 내가 두 가지 질문을 할 테니까 맞춰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진짜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인가 아닌가 이제 그 판별해내려고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성경 첫 다섯 권 이름을 대라는 거예요. 그런 질문도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 책이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의 책. 그리고 모세가 그 어떤 것보다도 대단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대면했던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사람이었고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위대한 지도자도 피할 수 없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1장 1절에 보면은 모세가 어떻게 됐대요? 죽었대요. 죽었대요.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여호수아 1장 1절이 시작되면서 모세의 죽음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 지도자는 누구일까라는 거였어요. 자, 하나님은 모세 다음으로 준비해 두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죠?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자, 다음 지도자로 선택을 받았던 여호수아는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뭐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상상해 보기에는 여호수아가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위대했던 지도자 모세를 이어서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적어도 욕을 먹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또 고민이 뭐였을까요? 이 변덕스럽고 원망 많고 불평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과연 이끌어낼 수 있을까? 내가 지도할 수 있을까? 모세도 힘들어했잖아요. 그 능력 많은 모세도 힘들어했는데 여호수아가 내가 과연 그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기 전에 그냥 사람이었어요. 사람.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분명 제가 상상했던 것을 나눠드린 것처럼 여호수아가 차기 지도자가 되기 직전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도 여호수아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은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장 2절에 보니까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땅으로 가라. 모세는 그 땅으로까지는 인도하지 못했어요. 그걸 볼 수 있는 데까지는 갔지만 그 땅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 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 땅을 줬다는 거예요. 1장 4절에 보니까 너희 영토가 분명히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1장 5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1장 5절 또 9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며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1장 6절과 7절과 9절에 세 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주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그 땅으로 가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그렇죠? 그 미디안, 가나안 땅에 많은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그 무서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곳에 가서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정착해내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차기 지도자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여호수아가 차기 지도자로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될 대상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율법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끌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켜내는 일에 늘 실패했었습니다. 그래서 차기 지도자인 이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을 지켜낼 때에 형통할 것이다. 그런 약속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도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 똑같은 말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한번 말씀을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31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신명기 31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두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자 여러분 분명히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차기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나서도 하나님께서는 직접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상상했던 모세가 어쩌면 두려워했었고 또 마음속에 그 뭔가 이 일을 행할 수 없는 나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어 그러한 일들이 마음속에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 두려워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이 말씀을 다시 해주신 것이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마음 든든했을 거예요. 분명히 고마웠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 모세에게만 나타나셔서 대면하시고 말씀하시는 줄 알았더니 나에게도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네. 여러분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그리고 모세를 대하셨던 것처럼 자신을 대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차기 지도자로 세워졌는데 의지할 데가 없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우리들은 얻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을 존귀하게 대해주는 자에게 존경과 충성과 헌신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을 믿어주고 자신을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에게 그런 대상에게 충성과 헌신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람을 얻고자 하십니까? 사람의 어떤 헌신과 충성이 필요하십니까? 그럼 그 대상을 존귀하게 여겨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줄 때에 그들로부터 충성과 헌신을 맛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인간은 어디까지나 의존적 존재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이것은요. 인류의 끝없는 고민이자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었죠. 인간은 누군가를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30대, 40대 싱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 혼자도 살 수 있어. 이것 때문에 그들이 홀로 사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정말로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그리고 내가 정말로 유익을 얻을 만한 그러한 의존할 대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과 헌신은요, 의존에 대한 갈망이자 기대입니다. 그리고 충성과 헌신은요, 그 의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에요. 여호수아는요, 충성을 다짐하고 헌신을 다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이제는 분명히 의존할 분, 의지할 분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나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충성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확실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곧바로 백성들의 관리들에게 찾아가죠. 그들을 불러서 구체적인 명령과 행동 지침을 내리는 그 장면이 여호수아서 1장 10절부터 쭉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동기부여된 사람은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아요. 망설이거나 낙담할 겨를이 없습니다. 내 인생을, 나를 존귀 여겨주는 분을 위해서 내가 드리겠노라라고 행동으로 바로 옮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확실한 동기부여를 주셨기 때문에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형통할 것이다. 라는 확실한 동기부여를 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을 믿고서 바로 행동에 옮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여호수아의 모습 어떠십니까? 좋아 보이지 않나요? 예, 저는 부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게 된 우리,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떠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여호수아처럼 동기부여가 되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야지, 내 인생을 이렇게 가치 있게 살아야지라고 행동으로 옮기실 수 있겠냐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떻게, 왜 그러냐 하면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기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 가운데에 자기의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늘 그 뜻이 변게 됩니다. 변질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절대로 굽히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동기부여를 얻는 첫 번째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는데 인류를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자신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려는 변치 않는 뜻을 갖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도 이 뜻은 계속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변치 않는다면 우리는 여기에 헌신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에 동기부여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쓸 사람들, 사용할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 택하신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풍성한 복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동기부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힘차게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시죠? 예,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내가 하나님 믿고 천국에 간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에 활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구원받는 걸로 땡이면 여러분, 우리가 삶을 이렇게 살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교회를 이뤄서 개척을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 가운데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결코 스스로 능력이나 실력이 없으시거나 직접 하시는 게 귀찮으셔서 사람을 택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능력에 참여할 수 있는 뭘 주시는 걸까요?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특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동기부여 세 번째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그 전기를 하나 읽었습니다. 뭐 아직 다 읽지는 못했는데 워낙 방대해서 스티브 잡스라는 전기가 있더라고요. 거의 한 1000페이지짜리 책인데요. 그 책을 이제 읽어나가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챕터가 뭐냐면 버림받음과 선택받음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몰랐어요. 스티브 잡스가 그 입양아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셨어요? 입양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스티브 잡스가 성공한 게 입양돼서 뭐 어렸을 때 놀림도 받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아, 나는 반드시 성공해서 내가 저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더 부자가 돼서 더 이렇게 영향력 있는 위치가 돼서 내가 저 사람들을 눌러야 되겠다. 이렇게 삶의 동기부여가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직접 인터뷰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자기의 양부모가 항상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놀림을 받고 오고 울고 들어오면은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특별한 아이란다. 그래서 너를 우리가 입양했단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보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양자된 자들이죠. 그렇죠? 성경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누가 우리들을 입양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을 입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입양하셨고 우리들을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그래서 특별하게 그 자녀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 그것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들의 동기부여 세 번째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특별하게 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와 소망은 뭐여야 될까요? 주여 나를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예요. 이미 우리들은 그런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너는 특별하다라고 특별한 권세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주님 나로 하여금 그러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확실한 동기부여로 모세 다음 지도자로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다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도전을 했더라고요. 여호수아서 24장을 한번 살펴보시죠.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장.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남긴 말들 중에 하나입니다. 14절에서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요약해보면 이거죠. 여호와만 섬기든지 이방족 속의 신들을 섬기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But as for me and my house, we will serve the Lord.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라는 걸 하잖아요.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도는요 여러분 결코 구걸이 아닙니다. 당당한 증거여야 해요. 당당한 증거. 여러분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잘해주고 섬겨주고 사랑을 베풀어준다고 해서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전도라는 것은 내가 누구로부터 무엇으로부터 확실한 삶의 동기부여를 얻게 되었는지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누구로부터 무엇으로부터 동기부여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여호수아는 확실하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받잖아요. 그게 동기부여가 되어서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살았고 백성들에게 여전히 이방신에게 관심이 있고 이방신을 섬기려고 하는 이 백성들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전도를 하는 거죠. 당당하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동기부여를 받았다.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가 되신다. 그러나 너희들은 오늘날 선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여러분 전도할 때 당당해져야 합니다. 동시에 전도는요. 그 동기부여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봐라 내 삶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약속과 동기부여를 받았다. 너희들의 삶이 좋은지 내 삶이 좋은지 한번 봐라. 여러분 물질적으로는 가난해도 씩씩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누구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로 풍요롭게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누구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그것을 밝히고 드러내는 것이 진짜 전도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동기부여된 삶이 무엇인지를 또 한 사람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누굴까요? 같은 이름을 가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히브리식 이름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의 헬라식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가장 완벽하게 신뢰했던 사람이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모대로요?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이 중요한 분이셨어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완벽하게 신뢰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면서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을 가장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동기부여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이셨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선택되셨다는 것을 아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셨어요. 어떻게까지요? 이 세상과 죄인들을 위하여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셔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신뢰하여서 우리가 비록 우리의 생명을 내어드리는 한이 있어도 그 뜻을 위해 산다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가치가 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동기부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게 되셨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게 됐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또한 그 보좌를 회복하셨습니다. 그 보좌 회복의 영광을 지금도 누리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씁니다.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보좌 회복이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은 이러한 것을 약속받으셨고 그것을 받으셨기에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당하시는 것도 참아내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약속과 보상이 되어 있죠? 우리도 죽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종말 이후에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영광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심지어 우리의 생명이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우리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동기부여가 돼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삶의 이유가 뭐세요? 지금까지 많은 인생들을 살아오셨는데, 수십 년의 세월을 살아오셨는데,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은 무엇이었고 누구였습니까? 과연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어떤 이유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가족입니까? 자식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성공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게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할까? 늘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며 권면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임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동기부여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을 선택했다가 금방이라도 버릴 수 있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 번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떠나지도 않으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사명자가 되었음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에게 이렇게 새롭게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 하나님의 사명자로 여러분 모두를 세우셨다라는 의미예요. 몇몇 사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섬겨야 할 교회이고 우리가 함께 섬겨야 할 하나님이며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곳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주님을 증거하고,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동기부여가 된 삶을 살고 있는데 너희들도 내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이미 상을 받았고 확실한 약속을 받았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약속이 있어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됐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주를 위해서 우리가 힘든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래, 주님이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나도 이 정도는 참아낼 수 있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무엇일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이거 같아요. 이 모든 것,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주는 그 많은 말들이 있지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동기부여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도,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약속을 주신 것도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을 지탱해 준다고 믿었던, 그래서 지금껏 붙잡았었던 다른 모든 이유와 동기부여거리들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God loves you.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은요, 결코 변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힘들고 낙담되고 우울해지고 눈물이 흐를 때 그 사실을 떠올리시길 바라요. 그 사실이 여러분들의 삶에 다시금 동기부여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빛나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그 노래 많이 불렀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바로 이 한 가지, 이 확실한 한 가지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영원토록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풍성하도록 지탱해 주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